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좀 불편한 진실, 예, 좀 더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세문안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는데 가장 인상적인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나이 90이 넘어서 소천하신 노 권사님이신데 떠나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왜 이렇게도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자꾸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그런지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면서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생각나서 또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지요. 아, 성령께서 인생 마지막에 권사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또 한 분이 한 3년 전인가요? 세상 떠나신 장로님이세요. 꽤 오랫동안 암과 투병 생활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입원인 것 같아서 달려갔더니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같이 죄가 많은 사람을 정말 받아주실까요? 요즘은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장로님, 절대로 그런 약한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지은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 굳게 가지십시오. 이 말하고 장로님 천국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요즘 어지럼증으로 좀 쉬는 가운데 이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이분들 마음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칠 때는 심판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거 다 못 나라 얘기 같습니다. 또 우리 얘기지만 아직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죄 지은 건 많지만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겠다고 했으니 그리 믿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생을 떠나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심판받는 날이 가까울수록 이 막연히 밀쳐놓았던 많은 것들이 밀물처럼 현실로 내게 다가옵니다. 양심이 살아있을수록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 과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마음일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정말 경건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죄스럽게 느낍니다. 내가 그분께 받아들여질 아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생 마지막 무렵에 우리로 치면은 이 자신 없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 없어 하는 겸손함 보시고 주님이 이들을 받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은 정작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아, 이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 아니고 내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릴 수도 없고 돌아가서 다시 살 수도 없고 그 뒤에는 하나님 자녀 아닌 자가 받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아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 가서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어이없는 일을 누구한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아무도 내게 이럴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았지? 왜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럴 수도 있다는 걸 미리 경고해 주시지 않았지? 성경은 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저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그때 이런 불평 쏟아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이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요? 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았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먹고 즐기고 살았다. 그 집 근처를 배회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려 했어.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이 세상의 양극단에 사는 사람을 사진 찍어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삶, 다른 하나는 가장 불행하고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삶입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둘이 죽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발뜰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음부 중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멀리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았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청중들은 이 순간의 스토리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절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호화롭게 먹고 즐겼다 했지요. 자기 집 근처에 온몸에 상처가 나서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거지가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수도 없이 목격했을 텐데 일말의 동정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신이 이런 부를 누리고 호화롭게 먹고 즐기는 삶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셔서 이런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여기에 굳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려 하는 마음은 가져도 되는 것이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자신에게 선물로 주셨고 앞으로도 죽어서 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저 거지는요, 자신이나 조상 중에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저런 비참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연히 저주를 받은 인생이니까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당시의 내세관이고 신앙관이었습니다. 가난은 저주의 표시요, 부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관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사로는 저주받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지옥 갈 줄 알았고, 이 부자는 축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앞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사로가 그저 가난한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것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비록 거지이지만 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살았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니까 당연히 죽으면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으니 그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지옥에서 지금 고통하는 중에 자기같이 허상에 빠져서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형제들 생각이 난 거예요.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자, 마음대로 죄짓고 살자, 하나님 자녀이니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것이다 하고 방심하고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 생각이 난 겁니다. 그들에게 그 생각 틀렸다고, 그건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이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음부에 떨어져 있다고 증언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이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부자가 항변하죠. 아닙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때야 그들이 듣고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다 말해줬다. 생이 대반전이 있을 수 있더니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며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다 말해줬다. 네가 있는 그 음부에 오지 않을 자라면 그들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의 기록된 성경 속에서 깨닫고 돌이킬 것이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오늘 우리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 교리 붙들고 마음 편하게 죄짓고 아무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악한 것을 생각하고 죄악을 행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주일에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남겠다고 같은 죄짓고 삽니다. 이것이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총입니다. 진정성 있는 참회가 실리지 않은 죄의 고백.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이런 삶이 쌓이고 쌓여서 살다가 결국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정말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느니 강조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강조점입니다.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연그러져 가고 있는 믿음 맞는가? 이거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물어야 하는 질문이 아닙니까? 그래야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중에 너 그거 믿음이 아니었어? 하는 일이 없지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두 권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다. 앞에 책이 무슨 책이냐? 그 뒤에 나오지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앞에 책이 행위의 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위에 살았던 것 다 기록된 책.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위에서 살았던 삶이 그대로 기록된 책. 또 다른 것도 있죠. 악을 행하고 못된 짓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책. 행위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의 존재는 성경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시편 69장 28절 다니엘서 12장 1절 말라기 3장 16절 빌립보서 4장 3절 계시록 3장 5절 13장 8절 20장 15절 21장 27절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이 생명책의 존재가 실재하는 것이고 내가 천국 앞에 갔을 때 천사가 이 생명책 들고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있냐 없냐가 내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를 결정한다. 그럼 질문이 나와야 되지요. 첫째로 내 이름이 거기에 정말 있는가? 이 생명책 하나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을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들의 이름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은 말씀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현세의 삶이 유일하다고 방심하면서 부자처럼 악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 거짓되고 악독하게 부귀영화만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 또 그들 부러워하면서 평안하게 현세의 행복만을 쫓았던 사람들, 그러면서 한사코 생명의 주님 믿기를 거절했던 사람들, 여기에 이름 없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행위로 여기에 이름 기록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2대째, 3대째 크리스찬이다. 생명책에 이름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결정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고 장로고 항존직이다. 그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너 예수를 주님으로 믿냐? 이게 결정해요. 이 믿음은 교리나 신조를 믿는 것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정치 이념이나 신념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척하는 믿음, 이걸로도 안 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세문안교회 교인이야. 개교에 믿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바로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여태까지 거짓 믿음 갖고 살았다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큰일 납니다. 이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 안 한 것 같아 한다면 빨리 돌이키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믿게 해달라고 지금부터라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제 설교 듣는 성도들 모두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는가, 있는가? 이것 말고 하나 또 물어야 돼요. 한 번 기록된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가? 아니면 지워지기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교단에 따라서 신학자에 따라서 입장이 다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는 지워질 수도 있어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 3장 5절을 전거로 듭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근데 여러분, 성경 전후의 맥락을 보면 오히려 반대예요. 이 말씀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요 중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이 사대는 소아시아에서 융성하고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뼈아픈 역사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사대는 오랫동안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습니다. 가파른 꼭대기에 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느 적도 이 성을 함락하지 못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크로이소스 왕 통치 기간에 페르시아 침략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엄청난 용맹으로 그 가파른 절벽을 올라와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결국 사대 군사들은 방심하다가 허를 찔려서 혼비백산하고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주전 546년 일이었어요. 우리는 난공불락이다.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안이하게 방심하다가 적에게 정복을 당한 겁니다. 이 생각의 패턴이 이상하게도 사대교회 교인들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환상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면 살아있었어요. 사역이 활발했고 교회는 무역이 성행하는 큰 도시에 있는 교회라는 명성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교회가 컸겠지요. 그리고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이 명성과 명예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 보실 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명성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명성 때문에 성도들 영혼은 죽어있고 그 가슴에는 성령의 불이 꺼져있는 거예요. 현대교회 교인들 중에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믿음, 큰 믿음 가졌다고 착각하는 경우, 딱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정말 깨어서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라는 명예를 가진 교회, 이 명예를 전하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명예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내 영적 허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은 메마르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 않고 아니하고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뼈아픈 말씀 듣게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대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이름과 명예에 취해서 교만이 허리를 차고 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철저히 꾸짖음만 받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교회에 명예에 더럽히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은 자들이죠. 이들에게 주님이 4절 5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나 사대 그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맥락적으로 보면 그 반대다 하는 거죠. 사대교회는 이미 생명책에 쓰여졌다 방심해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 사람이 많이 있다. 하지만 흰옷 입은 너희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조건부 약속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게 더 합당한 해석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구석구석에서 은혜로 택함받은 자녀일지라도 나중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구절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말씀하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즉 세상으로 갔고 복음 전하고 주님 믿으며 살다가 힘들다고 그리스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갔다.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지요. 배교한다든지 죄악을 짓고 난 뒤에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지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는 내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다윗은 시편 69편에서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가장 무서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워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안 그래도 이 세상 살기 힘든데 이런 불편한 얘기 드리는 것 저도 마음 별로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별로 불편하게 안 들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거나 생명책이 진짜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모든 인생 속에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바른 종말론을 가르치지도 않고 바른 내세관을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오늘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교리학에서 어떤 교리가 진정 진리인지 아닌지는 윤리적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 값싸는 종이 왕노릇하면서 성도를 교묘하게 속여왔어요.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럽게 이름 썼다 지웠다 하는 분이 아니야. 저도 이전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 이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교리를 오용했어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오히려 만홀히 여겼습니다. 이제 내 이름 거기에 기록되었으니 나는 마음 편하게 믿어도 되겠다. 마구마구 죄짓고 교회에서 못된 짓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를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면 모든 것이 다 삶 받으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만일 지금 내가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 이름은 이미 지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지워져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정말 내가 택한 자녀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들으면 된다. 말씀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택함 받은 자녀라는 증거예요. 다윗처럼 나단이 꾸짖고 그 죄악을 드러내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잖아요. 이 회개가 있는 것이 그가 택함 받은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되었다. 방심하지 마십시다. 나는 구원에서 절대로 안전하다. 내 구원은 난공불락이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사대교회 같이 됩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와 다른 행로를 택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 영혼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문화 생활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영혼은 알아요. 이 부분에서 각자의 영혼에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길을 모르겠으면 교구 목사님 찾아가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둘째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죠. 지워지려고 점점 흐릿해져 가는데 이를 그 아니함에서 깨어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안에 시작된 구원을 이루어라. 이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미 지워졌을지도 모른다 하는 성도님들, 지금이라도 주님께 참회하면 거짓 참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참회하면 한량없는 은총으로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내 이름 기록해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세문안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세문안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또렷이 기록되어서 주님의 옆에 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겁고 엄하고 심각한 말씀 듣습니다. 부활은 그저 기쁨이요 감격인 줄 알았는데 부활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인생들에게는 심판의 시작인 것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짓 교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값싼 은총에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시작된 구원을 기쁨으로 이뤄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